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음악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훗날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제가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 가서 그라시아 쏘기를 아무래도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레미야를 참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요. 3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가늠한 여자의 글을 읽다가 많은 사람이 저에게 성경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긴 쓰셨는데 왜 썼는지, 뭐라고 쓰셨는지 그런 기록을 하질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땅에 글씨 쓰셨으면 그 옆에 뭐라고 쓰셨다고 하면 좀 덜 궁금할 건데 저도 사실은 참 궁금했거든요. 한번 제가 어느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께서 저희들 교회에 오신 얼마 안 돼서 구원을 받으셨죠. 죄사함을 받으셨어요. 제게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왜 이혼을 했습니까? 물으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요. 그래,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 몰라서 그렇지요.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진절머리 나요.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삽니까? 내 아내하고 살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집에 텔레비전 있어요? 텔레비전 있지요.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 있어요. 만일에 텔레비전을 사가지고 와서 소리가 너무 크면 텔레비전 갖다 버립니까? 조절합니까? 그야 조절하지요. 에어컨을 사가지고 와서 틀어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감기 들겠다, 벌벌 떨겠다. 아이, 에어컨 뭐 갖다 떼다 버립니까? 조절한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은 사람의 몸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기계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이 사람 제 몸 안에 암만 추운 겨울에도 37도, 더운 여름에도 37도, 몸 안에 보일러가 어디 있죠? 보일러가 없는데도 정말 37도를 유지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가 37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거기다가 뭐 보일러 하나 이런 건 기름을 떼거나 전기로 하는 것은 전기로 기름으로 하는데, 사람 몸은 연료가 콩국을 먹어도 라면을 먹어도 삼계탕을 먹어도 정확하게 37도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잘 만든 기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자매님께 말했어요. 그 사람의 몸에 비하면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은 아주 하잘 것 없는 기계에 불과한데, 그 싸구려 기계에도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 잘 만든 기계에 조절하는 장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남편 보고, 여보, 여보, 좀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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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국에 아들 집에 가면 손자들이 막 힘이 나요. 저는 제가 딴 사람 다 인정을 못 받아도 손자한테 인정을 받아요. 제일 막내 선일이가 있는데 하루는 치과병원에 갔대요. 치과병원에 이빨을 빼려고 너무 겁이 났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셔와! 할아버지 와야 돼! 제 손자는 할아버지 몸은 모든 게 다 되는 줄로 믿어요. 그 믿음 참 좋지요. 제가 이렇게 손자를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 손자를 안 봐서 그렇지. 제 손자를 보면은 저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앙 안에 있으니까 참 뭐 믿음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얘는 무슨 일에도 한 번도 의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예요. 복음 안에서 좋은 가정에서 교회 안에 큰 아이들이 저렇구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것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가정도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요즘 이렇게 뭐 불성실한 의심할 만한 일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의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의심할 만한 것도 의심하지만 의심 안 할 만한 것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 지수가 높은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좋은 땅에도 곡식을 많이 내지만 나쁜 땅에도 막 퇴비를 넣어가지고 곡식을 잘 내는 것처럼, 의심 잘하는 사람은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데 벌지만 벌기 어려운데 돈을 잘 버는 것처럼, 의심 잘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만한데도 하지만 안 할 만한데도 의심을 하는, 그게 의심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한테 나는 의심을 좀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의심 지수가 높은 사람들 무엇에도 의심적인 눈으로 보고, 반대로 믿음의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무엇에도 믿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 6.25 사변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란 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야 뭐 정치인들의 책상 위에 전쟁을 결정하긴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어릴 때 수많은 과들이 능마 죽기 뭐 이런 걸 하면 다 언니 다 이제 과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저도 과원에 있는 학생들이 한 10%씩은 넘었어요. 부모를 잃고 과원에 있는 그 과 출신들이 특색이면 전혀 믿질 않아요. 자기 몸 하나만 믿어요. 그런데 부모들 밑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웬만히 의심하고 싶은 것도 의심이 못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들하고 저들하고 삶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길 걸어가다가 고무신이 벗겨서 도랑이 떠지면 막 뛰어가 뭐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걔들 안 죽어. 그냥 버리고 또 가서 하나 신으면 되니까. 밥 먹고 나올 때 신발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신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기 혼자라는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거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악한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구조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구조로 사탄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믿게 만들어요. 과원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자기 하나밖에 몰라요. 자기 몸 하나, 자기 하나밖에 몰라요. 보통 가족들은 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말라위를 갔습니다. 우리가 그 캠프라는 그 주위의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해 이유 없이 많은 아이들. 나중에 아이들이 식사 음식이 있더니 걔들 번개같이 하나 딱 집어먹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음식을.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떤 국회의원이 저희들하고 같이 갔는데 의원님 돈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돈 좀 내세요. 내 처음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이 돈 좀 내시라니까요. 웃으면 그랬어. 그럼 얼마만 내면 됩니까? 좀 내세요. 그래서 그날 의원님한테 돈을 좀 뜯었다 하면 좀 못하고 얻었어요. 그래 우리 형제를 시켜가지고 가서 빵을 좀 사오라 그랬어요. 그 말라위의 수도 릴롱겔 거기 세상에 한 가게에 100브러치 빵을 못 사는 거예요. 100브러치 빵을 사는데 막 여러 가게 다니며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빵을 나눠주는데 아이들 뭘 금방 20명, 30명, 50명이 촤악 모여들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빵을 난 그냥 줘서 안 되겠더라고요. 20명씩 짝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라시아 삽장단 한 명이 20명 데리고 와서 빵을 하나씩, 세 명씩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데는 한 서너 명 있길래 서너 명 이리 오라고 내가 하나 앞에 똑같이 빵을 세 개 줬는데 금방 다섯 명이고 그 다음에 열 명이고 열다섯 명, 20명 금방 나중에 보니까 너 주머니에 있잖아. 주머니에 빵을 넣어놓고 딱 웃으면서 막 빵을 정말 그때 저들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울었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파하는지요. 지금도 제가 그 말라위는 참 그 호수가 좋은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보험만 전하면 돈 좀 가져가서 그 뭡니까 큰 저 뭡니까 양수기 하나 사가지고 그 물길을 산꼭지를 끌어올래 그 밑에 전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아이들 밥을 좀 해먹이고 싶고 빵을 주고 싶고 막 그 저 정말 처음에 많이 울어서 그 아이들 배고파하는 거 보고 그 아이들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건 빵은 하나도 안 먹는 거에 주는데 어쩌나 보니까 이제 더 탄 게 더 들까 싶어 있다가 이제 더 안 주고 세 개씩만 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동생들 주려고 가족들 주려고 그 이제 10살, 10뭐 11살 이런 데는 아이들이 야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런 걸 보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아프리카 가면 병원도 세워서 병도 고쳐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들 빵도 좀 사다 먹이고 싶고 라면 같은 거 막 콘테이너 한 박 한 콘테이너 가지고 풀어놓고 하루 라면이라도 막 좀 실컷 끓여 먹여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밖에 안 미치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인간들 잠깐 왔다 가는데 가진 더럽고 추한 죄 다 짓고 악한데 저걸 저기서 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보내서 정말 오래오래 천년 만년 영원히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을 정말 죄에서 건져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정말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만 구원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막 섬세하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애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들 교회에 자매님 있는데 자매님 아버지가 일흔이 훨씬 넘으신 어른이신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이제 어르신 저한테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까 말기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 어르신은 부인 되시는 그 모친을 그렇게 믿고 사랑했고 위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기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해야 하는데 나이도 많지만 아내가 그래도 있어서 나를 위해 잘해주면 내가 같이 아내가 같이 병원도 가고 아내가 나를 위해 좋은 음식도 만들어주고 나를 병 위로도 해주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여론이 이제 그 말기암 환자신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나이 들면요 안에 무척 귀하게 보여져요. 저는 한번 제 아내하고 좀 다투고 말 안 들으면 막 속상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저보고 약간 돌았다 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한 번도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 저 뭐 할아버지 가면 내가 뭐 할아버지 한번 전처럼 할아버지 앉아서 어떤 학생이 그런데 깜짝 놀라 내가 할아버지야. 손자가 있으니까 할아버지지요. 근데 아내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이제 당신 나이 때 되면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랬어요. 안 해요. 그 저 뭐야 걷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좀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고 난 그거니까 어지럽고 이유가 많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강대상 위에 서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돼요. 이 나이에. 이것도 운동이 돼요. 이것도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다리가 올라오기 전에 운동을, 다리 운동을 많이 해 올라와야 몇 시간 서 있어도 괜찮지. 제 아내 그 운동을 좀 하라고 하니까 이유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면 금방 다리가 가늘어져요. 다리가 가늘어지고 그러면 이제 몸이 전부 살이 빠지, 근육이 빠지면 밥을 먹는 게 근육이 밥을 먹거든요. 밥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금방 늙고 힘이 없어요. 이야기를 좀, 런닝머신 좀 하락해도 안 해서 막 좀 미웠어요. 미웠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다리도 가늘어지고 뭐 팔도 가늘어지고 그거 보니까 애처로운 거예요. 근데 만일에 저러다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하늘이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예 좀 배우세요. 여기 어떤 어르신들. 진짜 잘합니다,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아내가 돈 5만 원 달라면 5만 원 주고, 6만 원 달라면 6만 원 주고. 근데 이제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부인 대신 모친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 이 어른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라면도 하나 못 끓입니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라면 끓인 거 쉬워요. 물 펄펄 끓여서 그래가지고 라면 껍질 벗겨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끓으면 수프 부고 그 뭐 수프 부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덜 삼키면 좀 더 놔두고 덜 삼키면 그냥 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라면도 하나 못 끓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들이 본인들 들으면 서슴하는지 몰라도 그때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막 웃음 찾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막 하나님이 이 어른을 진짜 사랑하셨구나. 이제 마지막 말기 암 환자인데 얼마를 사시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내가 잘하면 아내가 오손도손 사느라고 예수님 모르고 있을 텐데 아내는 먼저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에 의지하던 아내도 없이고 나의 몸도 병들고 그러니까 이제 절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싶으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감사한지 그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 그날 마음을 다 비웠어. 부인이 있었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부인 없으니까 막 마음을 다 그날 죄를 사함받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모친이 먼저 세상 떠난 참 당신 슬프시고 괴로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제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심철 장모님이라고 했어요. 아들 낳으시고 어르신께서 이름을 금이 좋을까 은이 좋을까 동이 좋을까 다 그래도 철이 낫지해서 이름을 철이로 지었어요. 심철. 심씨들은 이름이 두 자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장인이 계세요. 저희 형님보다 11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보다 11살 많고 저희 형님보다 한 살 적으세요. 내가 그를 꼭 형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주 그 뭡니까? 우리나라 서예로서는 아주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서예협회 회장인 거 그러세요. 나이가 많으시도록. 어느 날 이 어르신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를 하니까 암인 거예요. 말기 암인 거예요. 발기암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병 고칠 이제 생각하고 얘들아 어느 병원이 좋은지 알아봐라 이때 약을 뭐 써야 하나 뭐 뭔지 그런 게 보통 나가시는데 이 어른 사위보 야들아 야들아 그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8년 이상 넘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미안한 게 내가 아직 재산 확신이 없는데 교회에서 재산 받은 것처럼 눈치 그랬는데. 나 자신 없다. 빨리 박 목사님에게 전화해봐라. 시간 되면 내가 죄사 안 받아야겠다. 세상에. 이런 어른이 어디 계시노?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이 이런 형입니다. 그래, 뭐 전화 왔는데 뭐 두만을 오시라 그랬거든요. 두 분 따님이 어르신을 부축해서 저희 4층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걸어 들어오시는데 내가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어른이 그날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가셨는데 죄사함 받고 나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몸도 좋아지고 막 병원에 병도 다 나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서해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어디 서해전 한다고 저를 꼭 오라 그랬어. 서해전 가면 우리나라 내로나 하는 그 뭡니까 글씨는 다 모였는데 특히 글씨는 그거는 스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 스님 남자 스님 와서 글씨를 막 너무 잘 써. 그 저를 보고 또 축하 말하는 생전에 뭐 그런 데 한번 서보지는 않는 사람이 또 그 어르신 덕분에 막 뭐 글에 대해서 모르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축하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사시다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람들이 이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참 저분은 잘나시고 하나님 믿기 어려우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고 자기 생각이 다 옳고 이런 분들 하나 이런저런 형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오셨어요. 하여튼 저희 집에도 우리 작은 누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우리 누님 뭐 이렇게 뭐 말하면 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사인당 신씨 너무 사랑하고, 또 다음에 그 세종대왕 더 사랑하시고, 심지어 그 북선 타보탑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하고 이야기가 안 돼요. 성교학교 있을 때, 누님은 막 사정산에 가서 이제 집회야만 오겠어요. 그때만 해도, 뭐 지금 50년 전이니까, 집회할 때 뭐 이런 좋은 시설도 의자도 없어가지고, 이제 공터에다가 천막 쳐놓고 밑에 가마니를 깔고, 거기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막, 누님이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마치고 이제 난 누님 뭐 누님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니까 뭐라 하냐면, 야 오늘 그 사람 진짜 거짓말 잘하더라. 그런데 두 번째 음성은 뭐냐면, 야 내 가만히 땡이 앉아 있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 스타킹 기서 다 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전부 돈만 생각하시지. 우리 작은 누님, 작은 누님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얘기 들으면 또 내가 언제 그랬노 하는지 고함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는 말이, 옥수야 예수 믿는 거 좋다. 너 나중에 우리 집에 돈 빌리러 왔다가는 그때는 죽는 줄 알아라. 절대 안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누님은 제가 돈을 누구 돈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는데 그것도 급수가 있고 도수가 있어요. 하여튼 최고로 뜨겁게 돈을 사랑하시는 분 박영희 씨 아주 유명해요. 그래 누님이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호박 깊은 집에 주둥이 긴 개 도른다운 말이 있어요. 호박이란 게 뭐냐면 결국 그 밑에 그 깊은 그걸 호박이 그 깊은 집에는 주둥이 긴 개가 더 그래야지 그거 다 핥아먹지요. 그런 말이 있는데 시집이 우리 누님하고 딱 맞는 집이에요. 막. 급수 안 급수 위에요. 우리 매영이 신문 기장가 뭔가 한다 하면서 여러저러 뺑돌거리는 군대 안 갔다가 결혼하고 딱 한 달 만에 갑자기 군대를 갔어요. 누님이 이제 시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어머니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시숙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동서 손 위에 동서가 있는데 그 집은 우리 누님보다 급수가 한 급수 위에요. 그 동서가 옆구리에 열쇠 주머니를 꾸러미를 차고 다니면서 밥할 때 딱 열어가지고 저녁할 밥을 딱 쌀을 꺼내가 누님에게 줘요. 누님이 이제 혼자 부엌에서 밥을 해가지고 가족들 밥을 차 퍼면은 아무리 피워 밥을 퍼도 누님 밥이 안 남는 거예요. 동서 꼭 그렇게 쌀을 줘요. 저것도 뭐 실컷 먹고 뭐 아주 가서 죽겠는데 또 이제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기를 가졌었는데 밥을 좀 정상적으로 해야 돼. 밥이 좀 질고 그러면 누님 먹을 밥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시집은 해마다 땅을 사요. 그렇게 굶어가면서. 옛날은 다 그렇게 땅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인데 밥을 이제 부엌에서 해가 퍼가지고 문 방에 들어놔 놓고 누님은 이제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밥 한 숟가락 그거 가지고 먹다가는 도저히 뱃속에 애기도 못 살, 자기도 죽을 것 같아. 누님이 또 겁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 되면 어디 갈 때 꼭 나를 때려. 옥수야, 따라가자더라. 막, 따라 꼬이고 그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이러다 도저히 죽고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밤에 도망을 쳤어요. 그 창에 가조라는 데서 밤길을, 산길을 30리를, 그 무서운 산길을 누님이 어떻게 난 이행한가요? 그래, 한 새벽 2시쯤 장팔리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찾아갔어요. 제 후배 이제 전도사님 내외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제가 군대가 있을 때니까 새벽 2시에 막 문을 두드려 보니까 저 누님이니까 알겠는가요? 돌으라고 하니까 막 기어들어가면서 울면서 밥 좀요, 밥 좀. 그래서 이제 그 집은 가난해도 진짜 저는 어렵게 살면서 밥을 이만큼씩 얘가 두 그릇을 터다 주었대요.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두 번째 그릇은 정신없이 한 그릇을 먹고 난 뒤에는 눈물이 나서 못 먹겠더래요. 저 시집에는 해마다 땅을 사면서도 사는 굶기는데 이 전도사님은 어려운데 이렇게 밥을 많이 주니까 고마워서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쟤는 어째야 구원받겠노? 쟤는 어째야 구원받겠노? 그거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 해서, 또 그래 하는가 하면 또 마귀가 막, 안 믿도록 해가지고 막, 막, 그래, 그래 하고 막, 그래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 누님 같은 분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뭐 성경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만에 베레셀을 낳고 그 이야기인데 성경 속에 조금만 젖어 들어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 마음 보고나마 뭐 그만하고 뭐 이제 다 구원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로 말며 영원한 형벌을 받아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멸망을 받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래도 구원 안 받는 거 보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바쁜데 5분 안에 엑기스로 요점만 구원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유, 그래도 또 해야죠. 그죠? 5분이라도. 내가 보면 저 지옥 갈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하노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에이, 마 지옥 가면 내두라 싶은 마음이 이만큼씩 올라와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목사 못 돼요. 일찍하니 그만둬야 돼요. 그래도 이야기하다 보면 또 마음이 돌아서고 그래야 막 구원을 받아주면요. 막 안고 싶고 막 그렇게 그냥 구원받고 자기 구원받는 내 구원 아니고 그 사람 구원받는 나 주는 거 아닌데 알겠습니까? 목사가 돼봐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야지 막 구원 안 받고 나면 막 돌아올 때 힘 빠지는 것만 아니라 왜 나는 그 사람 안 받았는데 날 다 돼요. 왜 나는 이런 구원도 못 시키지 하고 막 저요 처음에 그래도 요즘은 좀 그런데 처음에는 한만천도 구원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좀 나를 받아서 좀 받아주지. 그런데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꾸 성경을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넘어가고 쭉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가 하나님이 당신 그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쏟는 그 사랑을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 죄가 있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탄인가 뭔가 하는 것이 인간들을 속여서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선한 척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인간들 속에 각가지 악을 저지르고 어찌다 미안하니까 착한 일 한번 해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선을 행하는 이유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남을 잘 주고 그래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전부 어떠냐면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고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어서 모든 인간들 마음에 어둠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음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을 못 보니 그걸 가려놓고 겉으로 헤헤하고 웃으면서 얌전한 척 하는데 인간 다 그래요. 이제 문제는 인간이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키면 잘 지키고 선을 행하면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뭐 어? 착한 일도 하고 남도 도울 수 있고 한 잘생기 그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내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데 속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하려고 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로 쫙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착한 일을 못하는데 그래서 막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내 법을 따라 행하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겠다. 좋냐? 예,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걸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좀 깨우쳐 주려고 그러면 내가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줄 테니까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리겠다. 예, 하나님 좋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 십계명을 주었어요. 인간이 그 십계명을 받아가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한 명도 적당히 어느 정도 지킨 사람은 있지만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도둑질하고 난 뒤에 남을 많이 도와주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살인하고 난 뒤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그 죄가 없어져? 아니에요. 가난 도와주면 도와줘. 살인한 건 살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나는 죄를 이만큼 짓고 착한 일들 이만큼 했으니까 착하다. 큰 착각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는 죄예요. 알겠습니까? 죄는 죄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죄는 조금밖에 하나 안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안 가겠냐? 천만에요.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사람들 속아서 자꾸 착한 일만 많이 하면 뭐 저 저울처럼 착한 일 많으면 이러이러 기울여가 나아져 많이 되면 이제 천국 가고 악어리가 악이 막 이러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고 아 이만큼 착한 일 하고 요만큼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사람들 거기에 착각을 해서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십계명 율법을 지키라고 봐라. 그럼 예를 들어 율법 한 번 지키다 안 되면 아 내가 못 지키겠구나. 두 번 지키면 안 되고 세 번에 난 안 되네. 이미 율법 어겨서 안 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네. 그래야 하는데 앞으로 더 착한 일하고 지키면 될 줄로 생각하고 내가 착한이라면 지은 죄가 사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손끝만한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멸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인간들이 선한 걸 좀 행하면 죄 좀 지어도 괜찮은 줄 알고 착한 일 좀 많이 했으면 그 착한 일 때 천국 간 절대 안 그래. 바늘 것만한 죄라도 있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죄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적당히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하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알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해봤어요. 근데 사탄이 쏘아서 십계명을 못 지켰으면서도 난 교회 나니까 천국 간다. 난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손끝만큼도 남기면 씻기 전에는 아무리 천하 선한이라도 죄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느 날 내가 오늘 아침에 읽은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을 깜짝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세운 언약이 십계명 율법인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줘 이걸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어떡할래? 그러니까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하나 어기면 다 멸망이기 때문에 다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좋은데 지키지 못해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각을 하시다가 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법을 바꾸기로.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뭘 하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일을 해요. 법 옛날에 많이 만들어 법이 많이 또 무슨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법을 새롭게 만들어요. 옛날에 저들이 어릴 때는 제가 1964년도에 거창 장판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거창까지 82km인데 버스가 4시간 반 걸려요. 82km를 가는데 그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속도 제한이 30km예요. 이해가십니까? 요즘 사람들 그냥 어째 살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30km로 가면은 2시간 반이면 가는데 80km니까 2시간 반 좀 더 걸리는 3시간 충분히 가는데 4시간 반이 걸리는 가다가 또 손들만 서고 또 뭐 버 중요해서 그래가지고 가는데 대구에서 거창까지 4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 교통이 좀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땐 연료가 없어요. 전부 다 뭐 석유 사다 쓰는 거 상상도 못하고 연탄 쓰고 그 다음에 저 산에 나무 이제 베다 이제 불 때우고 그랬는데 석유 도르면서 아스팔트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하면서 제가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포공항에 볼 일이 있어요. 김포공항에 그 직선도로 빠르고 들어간 도로가 있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80km를 나왔는데 막 얼마나 빠른지 막 눈이 팽팽 놀라카더라고요. 요즘 보면 시내에서도 80km 달릴 때 많은데 그때는 도로교통법이 30km, 최고속도가 30km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달라지면서 고속도로 생기고 그 다음에 속도가 달라지고 이제 이런 법을 새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각 분야대로 뭐 분과 국방분과와 뭐 교육분과와 각 분과대로 나누어서 그 분과의 의원들이 법을 계속 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도로교통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아니 교육법을 바꾸거나 뭐 상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천국 가게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법을 다 어겼으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이 법을 놔두면 그 법으로 재판하면 가늠한 여자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 한두고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다시 만들겠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3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새 법을 이해가십니까? 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애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하나의 법을 세웠어요. BC 1491년. 그때 하나님 법을 세우면서 너희가 이 법을 잘 지켜가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겠다는, 다 어겼기 때문에 전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은 이상도 우리를 살리기에 필요치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국회의원이 되셔서 새 법을 만드시겠다 그러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3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르하니 곧 내가 나의 법 그들 속이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법은 돌비석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지요? 돌비석에 기록했는데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마음 안에서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돌비석을 어기고 가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법은 우리 마음에다 기록한 건 아예 우리 마음에 가늠하기 싫어하는 마음, 사내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어서 그 마음이 기록되면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킬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33절요. 아, 예,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생각에다가 하나님 마음을 넣어놓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전에는 내 마음에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 있는 더럽고 중한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그 마음을 마음에다가 기록해 놓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따르게 된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 이해가십니까? 자,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마음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고 지키지 않는 데 따라서 복을 주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걸 알고 두 번째 새로 세우는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데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는 것은 우리 하는 일이라 하나님 하는 일인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데, 두 번째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죄를 사해야 하는데, 죄를 사는 거 우리가 사면 완벽하게 잘 못 사니까, 죄를 못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단 그 죄를 인정시 기억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사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두 번째 법은 내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지켜 두 번째 법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해야 하는 우리 죄를 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 우리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뭐든지 뭐 적당히 사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눈같이 희게 손끝만큼 남김이 없이 다 사하는 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할 때에 뭐 지난 죄, 과거 죄, 원죄, 자범죄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 말에 원죄는 씻었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씻어야 한다. 대도 안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못 씻는 죄를 우리가 무슨 죄주로 씻습니까? 자범죄를. 우리는 죄를 못 씻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못 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죄를 못 사했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합니다. 예수님 못 씻은 죄는 우리 방부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 십자가에 뭐 나 죄가 남아있대요. 그러면 지옥 가야 해요. 죄가 남아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하셨습니다. 사할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원죄, 잠자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돼요. 하나님 안에 가서 저녁에는 성경 어디에 어떻게 기록된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죄가 흰 눈보다 희게 씻어졌고 영원히 씻어졌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졌다고 그럽니다. 사람들 이 성경을 안 믿고 지금도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주여 죄 용서해달라고 막 울고 불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우리 죄를 위함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죄를 못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 예수님 욕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지금까지 안 믿어도 됩니다. 지금부터 믿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믿지 마. 여기서 아예 믿으세요. 일어날 때 믿지 말고 앉아서 아예 일어나기 전에 다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혹시 그 사이 죽음 어쩌려고요? 그리고 마귀 시험들, 아니, 몰라요.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일어서지 말아요. 집에 가지 말아요. 앉아있어요. 왜 안 갑니까? 나 못 믿었어요. 빨리 믿게 해주세요. 믿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다 대답하여 전부 다 예 하고요. 예. 여러분.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못 씻으니까 내가 죄를 씻는 걸로 법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씻고 그리고 다시 죄를 씻으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여러분은 기억해요.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그렇죠? 그래야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기억은 나지만 씻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거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고 성령 임하고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아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늘나라에 만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난 지옥 갈래요. 그래도 한 사람 있어요. 아, 그러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국회의원도 아니시면서도 법을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국회법은 그 위반인데 하나님 법에는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 이렇게 완벽하게 일어나셨는데 저들은 저들의 생각만 믿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을 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늦었습니다. 바쁘시지만 잠시라도 앉아서 같이 말씀 옆에서 한번 나누고 또 모든 신앙 상담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